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인데 1장을 설교하지 않고 오늘 2장을 설교한 이유는 오늘 제가 슬라이드 한 장만 가지고 왔는데 먼저 적용을 하고 이 적용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적용을 뒷받침하는 그 중심 부분이 뭔지 일단은 결론적으로 한번 살피고 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저기 가운데 되어 있는데 저 영어로 되어 있는 제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2장이라는 텍스트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저렇게 나누어서 보면 너무나도 재미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을 좀 사용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죄인으로서 형기를 채워야 되는 혹은 아주 엄중한 죄가 있다면 보통은 그 당시에는 반역죄가 되죠. 반역죄가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것 아니면은 방면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건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죽는 것의 초이스를 버리고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그럼 사는 것이 뭐냐? 라고 이렇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1장 22절을 보니까 육신으로 산대요. 그럼 육신으로 산다는 말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인데 죽는 것은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면 뭐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있는 것은 먹고 호흡하는 것 플러스 거주하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에 있어서 이웃과 소통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웃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같이 있는 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는 데 대해서 굉장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라는 것이죠. 사는 방식은 한 마음으로 살고 한 뜻으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 28절에 보면 삶의 스토리를 듣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듣고 싶대요. 삶을 듣고 싶대요. 삶의 스토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에게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듣는 바니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아마 빌립보서 2장에 중요한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왜 갑자기 나와 있느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럼 이것도 잠시 남겨두고 그 다음 빌립보서 오늘 12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앞에 있었던 너희들의 삶의 스토리를 나는 듣고 싶다고 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아주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 에파프로 디도 이 두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빌립보서를 읽는 독자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또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맞는데 이 사는 데에 대한 자기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이에 내가 부대끼면서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이 내가 살아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스토리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역자들의 라이프도 이러이러하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분들의 삶은 아주 장밋빛 삶이 아니고 또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낮고 낮은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삶의 스토리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생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되고 장군들이나 연관급 높은 군인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요즘은 제대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못 돌아가요. 너무 멀어가지고 이미 삶의 터전을 많이 가꾸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은퇴해가지고 그냥 삽니다. 로마에 대한 녹봉을 받아먹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고 자신들이 이 지역을 잘 가꾸어가지고 경제도 융성하고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저를 황제로 모시지만은 주님,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보서가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가지고 시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있는 시저를 대신할 왕으로 선포를 하고 나다닌다는 것이죠. 누가? 아, 거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 어때요? 혼자 따로따로 살면 살기 힘듭니다. 서로 뭉치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그마한 공동체지만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로서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아직까지도 유별나고 특별한 우리 커뮤니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 대통령 트럼프와 문재인보다 김정은보다 시진핑보다 높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죠. 근데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가 있는 삶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삶의 스토리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시라고 시적인 글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2장을 보면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유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말을 잘 한다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는 말이든 글이든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듣는 사람들과 미리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아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그 먼 타지 식민지에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있다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공유하는 헤리티지, 문화유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아담과 이사야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담을 불러들이고 이사야를 소환하는 것이죠. 이걸 먼저 아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왜 아담을 소환하는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자신들의 케이스를 미리 언급을 합니다.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겸손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죠. 쉽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겸손의 교훈의 어떤 깊이와 넓이를 좀 더 아주 짜릿하고 아주 감동 있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본이 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 뒤에 있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짐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세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예수님의 위치가 높아야 됩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니 하나님과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웠다. 꽈득 차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종의 형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아담과 관계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창세기 1, 2, 3장을 다 알아요. 아담이 사람으로서 신이 아닌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범죄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역으로 된 example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내려왔다는 것이죠. 아담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아담이라는 말 표현 하나도 쓰지 않아도 아담을 지금 끌어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사야지요. 실제로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종의 형체는 앞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말과 이렇게 대꾸를 두는 거예요. 그냥 폼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폼이 있는데 종의 폼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를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이 텍스트를 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사야를 소환해가지고 고난의 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 고난받는 종을 보면은 그 스룹바벨을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을 꿈꾸는 리더였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묵묵히 참으면서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속으로 눈물 흘리는 분이 고난받는 종.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완전히 엠티하시고 낮추시고 더 완전하게 낮아지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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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욕과 아픔과 채찍받음과 결국은 그 죽음에까지 낮아짐. 이건 사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가운데 딱 놓고 그 외연을 자기가 전도한 그 크리스찬들 그 다음 뒤에 소개하는 디도와 에파프로디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적용에 관한 하나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에바브로 디도 혹은 디도와 같이 선교의 삶, 고난의 삶 사는 거 이해가 다 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뛰어가고 싶습니다. 세계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도 그것이 고난의 삶이다. 우리가 적용이 다 가능해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시적인 표현인데 엄청난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저 나라, 다른 세상 나라의 이야기 같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마음, 저 겸손한 마음이죠?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아,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양을 죽여야 먹고 산다. 그거 굉장히 잔인하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양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굉장히 유순하죠. 선한 목자라는 스토리는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선한 목자라는 그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결국 당신은 어른용 장혹 동화를 읽는 것과 같다. 어릴 때 다 우리 동화를 다 읽고 자랐습니다. 동화에 뭐 잔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스토리에는. 근데 어른용 장혹 동화를 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 의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첫 번째부터 그 질문을 밟아가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믿음으로 된대요. 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다. Knowing이 knowing, 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이거 뭐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과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초월하지만 지식은 믿음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비유임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우친다 한들 받아들이지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도 내가 또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걸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도 않아. 그러면 진리는 저쪽에 있고 진리가 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는 무엇이 되느냐? 미신이 되어버려.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 선 저도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선한 목자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도 이 목사의 그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이것을 무릅쓰고 교회 성전에 모여야 한다는 선한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사들은 옛날 정권에서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친일이나 독재나 기득권 저항하는 그런 운동에는 침묵을 해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선한 목자, 그 선한이라는 그 뜻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99마리에 99,990마리, 한 마리만 더 10만 명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10만 명 되는데 너무나도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99마리에서 99,999마리로 늘리는 그 양치기 사업을 하는 게 우리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납니다? 저는 신천지 세상이라고 하는 사태를 영적인 기상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극기 집회, 막무가내 폭언적, 거기에 또 빌붙은 정당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언론들, 그 뒤에 선한 목자들이 있으니까 신천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신천지를 굉장히 우습게 봐요. 사이비라고. 아니, 저 정도의 수준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기 어떻게 따라가느냐. 신천지에는 14만 4천 명이 천국 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회원이 지금 몇만 명인가 하면은 3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자기 교인들이 천국 가면 되는데 나머지 15만 6천 명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명만 일단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놔놓고 아직 4천 명을 더 뽑는다고 합시다. 나머지 15만 명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쓰는 작전은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의 신학기라는 것이죠. 허접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저 허접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정통교회는 신학이 단단하고 논리적이고 빼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한번 우리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멤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탄탄하지 않고 물로 빠지게 된 케이스도 많다라는 것이죠. 남의 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맹이가 없고 신학이 없는 허접한 설교를 하냐라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허접한 설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접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짓이에요. 그들은 335 현실 대형교회, 소형교회를 순례합니다. 강단의 목사들, 그 선한 목사, 어립광대처럼 떠들어대는 그 설교가 허접하고 역겹다고 자기들끼리 나눈다고 합니다.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드러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들이 단지 사람이 그립고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다. 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좀 제대로 치료해 주지 못했다. 이런 이제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가슴 치는 이야기가 있고 그걸 또 겸허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건 경강부회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살 부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을 불안하게 하는 것,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 튼튼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안해하고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기꾼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즉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선한 목자라는 그 이상한 단어로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진정한 그 이해가 있다면은 이러한 신천지가 들어올 구멍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고 싶은데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humiliation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으심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렇게 표현했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이거는 사도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무릎을 꿇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혀가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이 통이 swear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간 단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자신의 언어로 지금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는 무릎을 꿇겠고 혀가 맹세하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거는 샤킹한 이야기.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앞뒤의 문맥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쉐마인가 아세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혹은 그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3인칭으로 쓰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유일 신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문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적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근거가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고 시즌을 능가하는 왕이시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쟁점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어. 사도 요한이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 로고스는 굉장히 신비한 것 같지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난해한 것 같지만 실제적이신 분이세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여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종이 되기까지 낮추신 그러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아시고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아주 이 신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험난한 시대, 바이러스의 시대, 신천지의 시대에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고난밖에 힘든 이 이민생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exaltation 우리가 주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